야,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두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두 왕국의 구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인 천국과 또한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의 구별 속에서 오직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조금 더, 다음 시간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두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두 왕국, 특별히 교회와 이 세상 나라와 정부, 이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사실은 책을 카피해서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게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책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책을 제가 요약해서 몇 번에 나눠서 알려드리는 게더 유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그냥 세 번에 걸쳐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고르고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이제 북 리딩 같이 그런 식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때에는 그 책을 이제 카피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천국에 속한 성도의 구별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백성들과 달리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산소망. 무엇에 관한 소망인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세우신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또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의 왕국과 함께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의 천국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그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산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가? 어떻게 이 소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이 이 소망으로 인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가를 오늘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계시록 말씀을 좀 가볼게요. 계시록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도 조금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16장 15절.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구별되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이느냐?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앞뒤 문맥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있게 될 현실을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16장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 중에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돼요. 그리고 그강 건너편에 사는 대적들이 오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잠깐 사단을 놓아주시는 그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길이 열리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자 13절 14절에 보면 사단이 그의 종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그죠? 사단도 이렇게 세수로 하나가 돼서 일해요. 하나님을 항상 흉내내려고 하죠. 사단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세상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자기 세력을 모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벌이려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마게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9장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 후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과 그의 종들을 다 멸하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15절 말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 말씀으로 굳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짓의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진리를 버린 세상 혹은 사단의 교회와의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의 이 민족들 간의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죠? 실제로 창과 칼의 전쟁이었죠. 육체적인 세상적인 전쟁. 그러나 마지막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고 하시죠. 사단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쟁은 뭘 가지고 한다고 하시냐면 거짓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세요. 그들의 공격은 거짓이에요.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교회 안에까지 엔타이크라이스,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거짓으로 이제 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어야 하냐 하면 진리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정말 진리복음이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고 진리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다 사라져가는 것 같을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말씀이죠. 그날까지 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15절에 보면 두 가지 동사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뭐하고 뭐죠? 깨어, 그리고 옷을 지켜. 우리가 이 깨어 옷을 지켜라는 이 15절의 말씀을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 옷을 지키라 하는 명령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깨어 있게 하시고 옷을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영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Blessed is he who stays awake and keeps his clothes. 그러니까 명령형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둘 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참 교회와 거짓 교회, 그리고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세상 죄인들,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이렇게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죄인들은 깨어있지 아니하고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여 벌거벗은 채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 참 교회, 참 성도들은 끝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자기 옷을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깨어 자기 옷을 지키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는 교회, 또한 이 땅에서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의 약속을 붙들고 더욱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거기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재림 소망이 깨어서 우리 옷을 지키게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깨어있는 삶부터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자기 옷을 지키는 것,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살펴볼 텐데 깨어있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 stay awake. 깨어있으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서도 깨어있으라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깨어있으라는 명령의 배경에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거짓을 가지고, 그죠? 복음 말씀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미혹할 때에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마귀의 거짓 공격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싸우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깨어 싸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는가? 물론 믿음은 전체 복음 말씀에서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만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항상 함께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즉, 이 성경 전체 말씀은 다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말씀이죠. 이 예수님과 천국에 관한 말씀은 항상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천국에 우리 믿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을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깨어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깨어서 천국을 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서 있어야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보았던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죠? 이 구절에 네 번이나 나오죠. 깨어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수많은 구절에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깨어 있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을 정말 깨어서 믿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날에 올 천국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죠? 둘 중에 하나죠.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자기 삶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삶은 온통 이 세상과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고 세상만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신자들은 당연히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그들의 삶,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삶의 모든 목적이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이 세상이 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게 될 자기의 세상 유익. 그런데 문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이 세상은 심판이라는 것밖에 주시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하시는 것은 다 교회예요. 이 땅의 유형교회.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갈 거라는 거죠. 천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교회나 교인들의 삶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전하는 말씀이나 구하는 믿음이 온통 세상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보이질 않으면 이 세상이 다거든요. 그러면 당연해요. 이 세상만 구하는 것은. 그래서 믿노라 하고는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가지고 성경은 이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어 있고 교회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이라.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죽어가는데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이상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막 날짜를 구하고 뭐 어느 날짜가 온다 그래서 막 세상을 다 도피해서 살고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자기들의 세상 도피를 그런 재림 소망과 연결을 해서 피해가는 삶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와 세상이 하나 되어가는 증거가 이거라는 거예요. 왜? 찾고 구하는 것이 같아지거든요. 세상에서 찾고 구하는 것을 교회가 똑같이 찾고 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잠들고 죽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어디서 알려주시냐면요. 계시록 3장이에요. 계시록 2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죠. 여러분 계시록 예전에 보신 적이 있지만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지역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큰 원을 이루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죠. 이 땅의 모든 유형교회들. 그런데 이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선택 백성만 모인 천국교회를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죠. 유형교회 안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유형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 3장 첫 부분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나와요.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실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계시록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에서 봤던 내용하고 비슷하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오고 신옷을 입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다시 굳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 기독교인이다. 는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을 보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온통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받았고 들은 것을 다시 기억하라. 받았고 들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 그 복음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 깨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라.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돌이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살아. 그것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 굳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온통 교회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 말씀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 소망이나 재림 신앙은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신앙이고 믿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젊거나 연세가 있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낙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그런데 복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처럼, 천국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만 가 있으면은요, 천국 복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좀 더디 왔으면 좋겠죠. 아니, 그날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고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돌아보고 깨우라. 너희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우라. 세상만 구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주장하던 모든 삶을 회개하라. 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며 늘 돌이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잠들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죽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들어 있는 우리, 죽어가는 우리를 성령님이 말씀으로 다시 깨우셔서 또 깨어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권고를 듣고도 우리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죽은 자들로, 잠자는 자들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복음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복음 말씀만을 예수님과 천국 중심으로 올바로 끝까지 전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 소망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시죠.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를 원하거나 더디 오기시기를 원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이 예상치 못한 때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적이 오는 이유는 뭐죠? 도적은 빼앗으려고 와요. 즉, 이 세상만 구하고 세상만 얻으려고 살았던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마치 도적처럼 빼앗으러 오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는 것, 내가 구하던 것을 빼앗기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 온통 마음이 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날이 올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러나 천국을 구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 속히 오시기를 원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절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마침내 그토록 열망하던 주님 만나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는 날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 어둠에 있는 자들, 복음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들,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날 오히려 예수님을 피해 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기미만 보이면, 소리만 들리면, 모습만 보이면 바로 달려나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쁜 교제의 장소였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에 하나님이 보이시기만 해도 그 영광의 그 일부분이라도 보이기라도 하면 아담은 기쁘게 아바 아버지로 뛰쳐나가 하나님 품에 안겨 교제를 나눴을 겁니다.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의 소리가 두려워서 피해 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 그날의 같은 현실이 예수님 재림 때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과 의의 공로만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자신은 늘 깨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과 천국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서 깨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주인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며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한 청지기와 같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신랑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며 순결히 자신을 지키며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 현실을 매 주일마다 주일 공예배를 마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처럼 맞이하며 깨어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풀지는 않았지만 잠깐 말씀드린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와 선한 청지기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풀 수는 없지만 그 요점만 보면 이런 거예요. 열처녀,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열처녀가 손에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땠죠? 신랑이 더디어 올 것까지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나갔는데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곧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사러 가죠.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로 데려가고 혼인잔치집의 문이 그 후에는 닫혀버려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한 청지기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신실한 종은 주인이 올 것을 늘 깨어 기다리며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는데 신실하지 못한 종은 어떻겠죠?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즐기다가 주인이 다시 올 것처럼 여기지 않다가 마침내 주인이 왔을 때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내어 쫓겨나게 됩니다. 공통된 주제가 있죠. 우리가 뭐 그 구절을 비유를 풀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다 무엇을 알려주시는 말씀일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 신실치 못한 종의 공통적인 특징. 신랑과 주인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았던 모습.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참음과 인내로 예수님 곧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늘 깨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내로서. 슬기로운 신부, 신실한 종은 신랑과 주인이 오는 날이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에 참 교회는 죽어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선지자. 처음에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 무슨 의미였죠? 교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걸까요? 다른 종교들이 막 생겨나고 교회는 다 사라진다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었죠. 참교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 교회들이 다 깨어있지 않고 죽어있어서 천국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 천국이 기다려지지 않고 소망되지 않는 교인, 세상만 구하는 교회,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요. 천국에 속해 있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너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 굳게 하라. 대우빌로 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권고의 말씀이지만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면 롯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마지막 멸망. 그날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날과 같은 날이었죠. 롯은 그날을 깜짝 놀라며 도적같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롯을 끌고 나가세요. 그런데 롯의 모습은 정말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갔나요? 끌려 나갔어요.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끌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소망으로 그날을 맞이하며 기쁘게 이 세상에 두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이 15절 말씀을 함께 주셨는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의 포커스는 아마겟돈 전쟁이 뭐고 그날의 이 전쟁의 그 사단의 공격이 뭐고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그 뭐 요새 베리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걸 받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것이 사단의 공격이고 뭐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포커스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공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 복음을 굳게 붙들고 가는 교회와 성도인지 깨어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다면 어떤 거짓의 공격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항상 주인의 뜻을 이루며 주인을 깨어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랑이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슬기로운 신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슬기로운 신부는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오든지 항상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집을 예비하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우리 신랑을 기쁘게 기다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한없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려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려고 깨어 신실한 종으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죄에서 지키고 또한 어떤 환난과 핍박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이에요.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열망하시며 주님도 열망하시며 기쁘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고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고 더디 왔으면 좋겠고 천국에 들어가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깨어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구절에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잠들고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가 임하는 약속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쁘게 들으며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깨워 믿음으로 굳게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천국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우리 옷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오직 복음 말씀만을 전하고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잠시라도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깨어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과 천국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날을 맞이하며 기쁘게 모든 것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